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나는 바담풍 하여도 너는 바담풍, 바람풍 하거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혀가 짧은 훈장님이 바람풍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라 읽기를 시키는데 훈장님이 자 따라해봐라 바담풍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람풍으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 훈장님 혀가 짧은지라 바담풍으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도 훈장님을 따라서 바담풍으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장님이 계속 아이들의 발음을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데 잡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 짧은 훈장님이 계속해서 바담풍, 바담풍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나는 바담풍 하여도 너희는 바담, 그러니까 뒤에는 바람풍이겠죠. 너희는 바람풍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우스갯소리의 속담 같지만 가르치는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좀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들만큼은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훈장님이 자신은 바담풍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바람풍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혀 짧은 훈장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여기에 더불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나 자신은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 배운들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를 하는 바람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바람풍 하더라도 성도들은 바람풍으로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사로서 이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교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르치는 사역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절대 바담풍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본인이 가르치신 그대로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사와는 차원이 다른 교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사들과 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생들을 향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교사로서 가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사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쭉 설교하셨고 그 뒤를 이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계명의 예들을 쭉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구체적인 생활인 구제, 기도, 금식, 재물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행동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당시 유대인들의 무뎌진 양심 그리고 율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아주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었고 또 사람들의 죄악된 허물을 완전히 벗겨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곁에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을 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르친 그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듣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지만 산상수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행함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듣고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1절 말씀으로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이리의 비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인데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야말로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한 말씀이 성취되느냐 아니면 성취되지 않느냐의 그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험도 그리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에 대하여서 삶의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선포했는데도 자기 자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법칙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포도나무인 척 해도 맺는 열매가 포도가 아니면 그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나무인지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도 행함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의 집은 비바람을 만나게 돼도 끄떡이 없는 반면에 모래 위의 집은 폭풍을 만나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의 집과 같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들은 말씀을 행한 인생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비유 모두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비바람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짓 신자들, 이 거짓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천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기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집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단지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백부장 자신도 부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듯이 예수님도 명령만 내리면 하인이 완전히 나을 것이니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장교가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눈으로 보다, 눈으로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백부장의 말과 행동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보여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주위 사람들이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매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는 눈에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심지어 맛볼 수도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까? 신자들의 믿음이 바로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믿음이 안에서 자라고 자라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이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어떤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 이거 서로 충돌하고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일관적이지 않게 보이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의의를 말하는데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이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동전을 이루고 있을 때 온전한 동전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기독교 신앙에서 앞뒷면을 차지하고 있을 때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먼저인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씨를 먼저 뿌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뿌려야지만 그 다음에 그 뿌려진 씨앗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행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맺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새 비유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신자들은 삶에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탈 안에는 그의 원래의 존재인 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양이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양만이 아니라 그 속에도 어린 양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지 어린 양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을 이리에서 어린 양으로 확 바꿔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절 말씀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상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딱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같은 본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촉 하고 달라붙게 만들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반석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위의 집이 폭풍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집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딱 무너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삶을 바치고 있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자들이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올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비유를 종합하여서 결론 지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로 신자들의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소원에 따라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가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잘못된 행동, 죄악된 행동들을 수정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사람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그의 행동 자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호감 가는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간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서 착한 사람 자체로 본질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이 되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모래였던 인생이 단단한 반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일관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성경은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모든 행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어떤 선한 행위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선한 성품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선한 일들 그리고 의의 열매들이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세운 믿음의 목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바알 선지자와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대결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 등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 말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힘든 인생에서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격려와 또 용기를 얻게 되어 마침내 열매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지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이 처음부터 넘어지는 것을 딱 막는 손이었다면 다윗은 우리는 넘어지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못하게 딱 잡고 있으니 우리는 넘어지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쓸모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처음부터 넘어지게 하는 손이 아니라 넘어지게 놔두고 넘어진 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지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아예 넘어지지 못하게 만들지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한 후에 일으켜 세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넘어져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예 넘어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잡고 걷는다면 그 아이는 걸음마를 스스로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훗날 스스로 걷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혼자 걷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아이가 퍽 하고 엎어져서 얼굴을 들며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구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안쓰러워서 아예 처음부터 안고 다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이가 분명히 서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올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근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끝까지 수확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